할렐루야. 예, 저는 공진수 목사입니다. 오늘 리더십 상담 외관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금년 안에 서울교회 리더로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정말 좋은 리더가 되시고 타고난 리더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석같이 쓰시는 귀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셨지만 따뜻한 눈으로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하면 좋겠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좋은 리더가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예, 예,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격려와 축복과 사랑의 박수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람은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 여러분들은 언제 본인이 제일 예쁘고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은 예배할 때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은 예배할 때 아름다운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순간에 너무 빛이 나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가릴 만큼 빛이 났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로 특별히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예,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운다. 예, 우리 리더십들이니까 너무 잘 따라해 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수영은 책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수영은 텔레비전 보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수영은 물에 빠져서 물 먹어가면서 첨벙첨벙 되면서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워야 하듯이 용기는 어떻게 생기는가? 용기야 생겨라.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두려운 현장에 나가서서 가슴 떨리고 숨 막히는 현장에 서서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운다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로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배울까요? 믿음은 믿어지지 않는 현장에서, 믿음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광야 같은 현장에서, 믿을만 해서 믿는 거는 누가 못 믿습니까? 다 확인하고 알아서 믿는 거는 누가 못 믿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하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데,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믿음을 내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믿는 거죠. 그런 믿음, 리더십은 어떻게 생길까? 리더십은 리더가 필요한 현장에 리더십을 생기게 하는 노력을 해가면서, 리더십의 지혜를 만들어 가면서, 리더십의 용기를 내면서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보석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의 자리에서 리더로 세움받은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어떤 열매보다 값진 열매를 내시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는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사야는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앞에 파트 1하고 파트 2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 1이 1장부터 39장까지로 되어 있고 파트 2가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40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의 구조와 비슷하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사야의 파트 1이 39장, 파트 2가 40장부터 66장,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비슷합니다. 파트 1은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심판,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무서운, 굉장히 칼날 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이사야 파트 1, 1장부터 3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훈훈하고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 회복이 일어난다. 소망이 생긴다.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 라고 하는 이 파트 1과 파트 2가 굉장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읽었죠. 파트 2가 시작되는 서두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1절에서 9절까지 세 가지, 오늘 설교 제목인데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하라, 길을 내라, 선포하라. 이 세 가지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교육학적 교과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트 2를 시작하는 이사야에게 이 시대에 상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가 필요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겪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우시면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위로하라, 길을 내라, 선포하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길을 내라, 선포하라. 잘하셨습니다. 선포하라 그랬으니까 가급적 크게 하실수록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길을 내라,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내라,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다 외우셨습니까? 예, 머리가 좋으시니까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 꼭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로하라, 길을 내라, 선포하라.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말씀일까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포하라. 왜냐하면 말씀이니까요. 말씀을 선포하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세 번째로 나왔을까요? 첫 번째가 아니라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위로하라, 길을 내라, 선포하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너무나 강력해서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갭니다.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만큼 강력한 파쇄력이 있는, 어떤 것도 거침없이 깨트리고 무찌르고 회개시키고 또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굳은 땅, 돌짝밭, 가시밭길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하고 칭찬을 하고 마음을 열고 길이 열려야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고 말씀이 싹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먼저인 거예요. 위로를 먼저 하시고 길을 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위로하실 때, 성도님들을 만나실 때, 자녀들과 대화하실 때, 대화법에서 모든 원리의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야단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위로하라, 길을 내라, 선포하라. 만나시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정말 열심히 산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참 이쁩니다. 당신이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이렇게 위로하고 길을 내고 선포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하라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교회 말고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목회자는 주로 어디를 갈까요? 제가 교회만 많이 가는 줄 알았더니 장례식장을 많이 가더라고요. 장례식장. 제가 전국에 있는 장례식장 웬만한 데는 다 가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가는 데가 병원이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종합병원, 작은 병원, 크고 작은 병원들을 거의 다 가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가보면 사람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만큼 아픈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가족,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아픈 사람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픈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좀 오래된 통계인데 2012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 6월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정책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발표문이 있습니다. 그때 왜 보건복지부가 깜짝 놀라서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표했는가? 어떤 통계 때문입니다. 2012년 당시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4.4%, 514만 명입니다. 한국에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4.4%, 514만 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는 통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4.4%, 성인의 14.4%, 이게 공식적인 통계이니까 조금 그늘진 사람들까지 확대하면 한 15%, 많이 잡으면 2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012년 당시에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5명이나 6명 중에 한 명은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통계가 나온 겁니다. 이게 2012년 통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고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2022년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4.4%의 정신질환자의 그 퍼센테지가 늘어났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증가 추세를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해지고 공황장애 걸리고 외롭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야 네가 가서 저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저 고통스러운 자들을 위로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위로를 하면 좋을지 제가 세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병 세 가지. 첫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 외로우신 분 다 외로워요. 어른도 외롭고 아이도 외롭고 남편도 외롭고 아내도 외롭고 부모님도 외롭고 자녀도 외롭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만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외로울 만해서 외로운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외롭지 않겠다 싶은 사람도 외로운 게 문제입니다. 가족이 있는데 외롭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외롭습니다. 아들, 딸 잘 살고 있는데 외롭습니다. 친구도 있고 교회 성도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밥 먹을 사람도 있고 차 마실 사람도 있는데 외로워요. 만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스케줄이 많습니다. 약속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외롭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속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해도 내 마음에 공감을 해주지 않아요. 내가 기쁜데 나만큼 기뻐해 주지 않고 내가 힘든데 나만큼 힘들어해 주지 못합니다. 아플 때는 나 혼자 아프죠. 옆에서 가족들이 간호해 주지만 그 사람들은 안 아프죠. 나 혼자 아픈 거죠. 외로울 때 아프면 더 서럽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이 많은 까닭은 만남은 만남인데 공허한 만남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 것을 미팅이라고 얘기해요. 만남은 보통 상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미팅이 있고 엔카운터라고 한 영어로 된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미팅은 그냥 형식적인 만남이고 엔카운터는 아주 충격적인 충돌이 있는 온 마음과 영혼을 섞어서 만나는 속 깊은 만남, 근본적인 만남, 아주 후련한 만남, 내 영혼이 해갈되는 내 영혼의 감정이 만져지는 그런 따뜻한 만남을 엔카운터라고 합니다. 미팅을 제가 소개할게요. 미팅은 어떤 게 미팅인가? 여러분 욥기를 잘 아실 겁니다. 욥과 새 친구. 욥이 어느 날 재해를 당합니다. 자녀 10명이 하루 아침에 죽고 그다음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아내가 도망가고 몸에는 악창이 나서 몸을 벅벅 긁고 있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적어도 잠깐 문상하고 조문하고 밥 먹고 간 게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굉장히 오래 욥의 곁에 있어줬습니다. 갑작스럽게 친구가 사고를 당했는데 모든 스케줄을 다 캔슬하고 급하게 달려가서 옆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있어준 친구는 좋은 친구입니까? 안 좋은 친구입니까?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욥을 사랑하는 친구입니까? 아닙니까? 욥을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욥을 사랑해서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일주일 정도 같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두 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보면 이 세 친구와 욥이 무수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이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고 끈끈한 관계입니다.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만나고 있는가? 만나고 있는데 만나지 않습니다. 이게 미팅이에요. 만났는데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아니, 평행선이면 다행이에요. 만날수록 대화할수록 갈라집니다. 얘기할수록 상처를 줍니다. 얘기할수록 싸웁니다. 이런 만남을 미팅이라고 말해요. 나중에 욥이 말합니다. 니네 그만 가라. 니네가 있을수록 나에게 상처를 준다. 니네가 말할수록 나에게 상처를 준다. 니네는 떠나가는 게 낫겠다. 이런 만남을 미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한 집에 같이 사시잖아요. 얼굴을 보시잖아요. 밥을 같이 드시잖아요. 대화를 하시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만나고 계십니까? 미팅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미팅이 있는 가족은 외로워요. 주일날 예배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봉헌을 하고 여러 예배 형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두려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팅으로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반대로 엔카운터의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엔카운터란 이런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순간이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동안 만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30분, 많이 잡으면 1시간. 대화는 얼마나 길었는가?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에 여러 구절이 나오고 제가 개역 한글로 씌워봤거든요. 글자 수가 성경 번역에 따라 다르지만 58글자에서 64글자 사이입니다. 읽는데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짧았어요. 대화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렬했어요. 그 짧은 만남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짧은 만남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먹을 수도 없었고 마실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충격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깨어나서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 짧은 30분간의 만남 때문에 말이죠. 이것이 엔카운터라고 하는 만남이 굉장히 강렬한 만남, 굉장히 뜨거운 만남, 속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만남. 저는 매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놀라운 뜨거운 변화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 있는가? 안 변한 것은 안 만난 거다. 자그마한 인간이 거대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는가?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요. 더러운 죄인이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성전이 더러워지는가?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더러워지는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가 이기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기는가? 여러분의 죄가 제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훨씬 강하세요. 하나님의 빛이 훨씬 강하세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먼지가 태양 앞에 태양을 더럽히겠다고 가요. 자, 태양이 더러워집니까? 먼지가 타들어갑니까? 먼지가 타들어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죄가 타들어가겠죠. 그게 진짜 예배겠죠. 그게 진짜 만남이겠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오면 그 죄가 타들어가는 살아있는 예배, 죄가 녹아지는 살아있는 예배, 어떤 질병도 남을 수 없는, 모든 질병이 찬양하다가 낫고 설교 듣다가 낫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다가 낫는 치유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 그런 강력한 만남, 그런 강력한 만남이 서울교회 모든 리더십들의 삶 속에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엔카운터라고 하는 깊은 만남,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병은 불안입니다. 불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불안, 특별히 불안의 특징은 똑똑한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무식한 분들은 불안증이 별로 없는데 똑똑한 분, 많이 아는 분, 지위가 높은 분, 결정해야 될 게 많은 분들이 불안이 많습니다. 아는 게 많으니까 많은데 더 불안해. 지식이 넘치니까 더 불안해. 지위가 높으니까 더 불안해. 결정할 게 많으니까 더 불안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불안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를 통과하면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대학 진학을 해야 돼요. 수험생이 불안합니다. 대학을 가요. 그 불안이 해소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불안이 생기죠. 대학이라고 하는 장소가 새로운 불안을 야기시킵니다. 취업을 해야 돼요. 그럼 취업을 하면 불안이 사라지는가? 취업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만 직장에서 불안이 시작됩니다. 결혼을 해도 불안하고 안 해도 불안합니다. 1등을 해도 불안하고 1등을 안 해도 불안합니다. 1등을 하면 왜 불안하죠?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계속 1등을 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1등을 못하면 왜 불안하죠? 올라가야 되니까 불안하죠. 건강에도 불안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불안합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하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이 아무리 잘 나와도 내 안에 건강검진으로 체크되지 않은 이상한 병이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건강검진 좋은 판정을 받았는데 6개월 만에 암이 발생한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건강해도 불안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불안합니다. 더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도 불안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불안해요. 기도를 했는데 불안해. 예배 때 은혜를 받았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데 불안합니다. 교회 사역을 했어요. 부흥회를 했어요. 전도 집회를 했어요. 멋진 활동을 잘 했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불안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안은 상황을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불안은 믿음이 생겨야 사라집니다. 불안의 반대말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평강, 평안한 것. 평강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때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돈이 없는데 잠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아직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의 평온이 있는 거예요. 그 평온은 왜 생기는 걸까요? 돈이 없는데, 문제가 많은데, 해결할 일이 많은데 왜 평안하게 생겼을까요? 무뎌서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지만, 내가 돈이 없지만, 내 안에 많은 헤쳐나가야 될 과제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샬롬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많아도, 여러 가지 극복하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많아도 이상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임할 때 불안이 사라지게 돼요. 불안은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불안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현대인들의 어려움은 두려움입니다. 공황장애, 공포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심리 방어 기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충격, 웬만한 상처는 견딜 수 있도록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정신질환에 걸리는가? 매일 강력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매일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때리고 때리는 스트레스를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똑똑한 분들, 지위가 높은 분들, 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 분들,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강력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방어막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두려운 일이 생겨서 두려우면 괜찮은데 갑자기 공포증이 생겨서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데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거립니다. 잠이 안 옵니다. 심장이 막 털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러다 정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공황장애. 약을 먹어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찾아본 분은 한 365번에서 500번 사이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외로움, 불안, 두려움. 외로움, 불안, 두려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움, 불안, 두려움. 그래서 리더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섬김이, 사역이, 메시지가, 말씀을 나눈 어떤 자리에서 외로움, 불안, 두려움을 건드리는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외로움, 불안, 두려움에 대한 터치를 받고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대인들이 이 세 가지를 해결하려고 많은 돈을 쓰거든요. 많은 투자를 하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여러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길을 내라입니다. 길을 내라. 길이란 것은 어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여정이죠. 우리는 목적은 잘 압니다. 예배 드리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결론은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우리 교사들은 잘 가르쳐야 되고 우리 영혼에게 격려와 위로를 잘 전해야 된다는 결론은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위로까지 이룰 수 있게 하느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 길, how to, 방법, 그것이 길이죠. 제가 상담을 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상담 이메일이 왔습니다. 청년이 장문으로 상담의 내용을 보냈는데 3페이지 A4 용지로 3페이지 반에 해당하는 긴 글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한 3페이지를 쓰고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상처받은 거를 막 쓴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이메일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인이 자살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제가 그 문장을 보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상담적인 그런 촉으로 볼 때, 제 느낌으로 볼 때 이 청년은 자살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청년이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데 목사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SOS를 보냈다는 사실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인이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자살하기 직전이 상황이라는 게 느낌으로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알아요. 무조건 살려야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메일을 보내서 이 청년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보내야 이 청년이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멈추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건 알아요. 무조건 살려야 돼요. 그러나 제가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청년이 목숨을 끊느냐 안 끊느냐가 달려있는 거죠.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청년은 모르는 청년이에요. 이메일로 왔기 때문에 답장은 안 해도 돼요. 모르는 척 해도 돼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죠. 기도한 다음에 제가 답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형제님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왜 형제님은 기독교인이 자살하면 천국에 가는지가 궁금한지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는데 혹시 지금 저를 만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라고 답을 보냈어요. 답이 바로 왔습니다. 만나겠대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상담을 해서 그 청년이 하여튼 저랑 6개월 동안 상담할 때까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답을 보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또 30대 중반의 청년이 굉장히 화가 난 듯이 상담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상담 담당 목사를 찾아서 제가 나갔습니다. 네, 상담도 기본 예의가 있잖아요. 네, 인사하고 자기가 누군지 얘기하고 또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하는데 이 청년은 다짜고짜 저를 보자마자 인사도 없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JMS가 이단입니까? JMS 아십니까? 정명석 이단이거든요. 네. 자기가 지금 인천에서 왔는데 JMS가 이단이냐라고 퉁명스럽게 딱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청년이 화를 내면서 JMS 이단인데 JMS가 이단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순간 저도 욱해서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라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주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정말 형제님에게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 말은 이런 의도인 거죠. 나는 답을 줄 수 있는데 당신이 내 답변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 내 답변을 믿고 딸을 믿을 나를 신뢰할 만한 그런 신뢰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청년이 화가 나서 저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갑자기 질문을 다시 받으니까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천에 있는 JMS 교회에 다닌다는 거예요. 이단 교회에 다닌다는데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통교회 목사님에게 한번 설명을 듣고 확인을 하러 인천에서 서울까지 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JMS가 이단이냐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정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답을 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때 청년이 네,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단입니다. 그랬더니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제가 했던 상담 중에 제일 짧은 상담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2022년 우리는 코로나 3년 차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광야와 같은 길이죠. 길을 내라. 이사야야 길을 내라. 너희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네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광야와 같은 길이다. 저는 매일이 광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은 다릅니다. 오늘은 지난주일하고 다른 새로운 주일이죠. 어제와 다른 새날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낯섭니다. 저는 금년에 56살인데요. 저는 56살을 처음 살아봅니다. 금년에 저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저는 금년에 대학을 졸업하는 아들을 처음 키워봅니다. 다 처음 만나는 새로운 날이죠. 그래서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제가 아들에게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지,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56살의 새로운 나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저는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디렉션을 받아야 되겠죠. 이사야야, 너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 아닌가, 제일 배짱 있는 사람이 아닌가, 무모한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모르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의 길을 내라고 했습니다. 리더의 길을 내는 게 아닙니다. 내 길을 내는 게 아닙니다. 내 제자를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보이지 않죠. 이 보이지 않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말, 말씀, 소리, 언어, 음악, 리듬, 영, 이런 것들. 말, 말씀, 소리, 언어, 음악, 리듬, 영. 다 보이지 않는데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는 실체이죠. 생명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언어가 지성적 언어가 있고 정서적 언어가 있습니다. 지성적 언어는 이 논리적이고 사고력이 있는, 교육적인, 가르치는, 설교 스타일 같은, 자꾸 알려주고 지시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런 언어를 쓰시는 분들,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생각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는 언어.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데 건조합니다. 따뜻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언어는 정서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언어를 쓰는 분들은 따뜻해요. 어떤 분들이 말하면 눈물이 납니다. 어떤 분들이 말하면 웃음이 납니다. 정서적 언어가 발달된 분들입니다. 근데 지성적 언어를 쓰는 분들하고 정서적 언어를 쓰는 분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지성적 언어를 쓰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서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서적 언어를 쓰는 분들은 이 가슴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부는 좀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성적 언어를 쓰는 분들이 굉장히 무시합니다. 감정적으로 자꾸 뭘 한다고 자꾸 비난해요. 공부 좀 하라고. 그럼 정서적인 언어를 쓰는, 감정적 언어를 쓰는 분들이 가만히 있는가? 지성적 언어 쓰는 분들을 또 공격합니다. 너가 인간이냐? 너가 감정이 있는 사람이냐? 라고 공격합니다. 우리 서울교회 리더십들은 이 두 가지 언어를 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지성적 언어와 정서적 언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아주 사고가 뛰어난, 탁월한 생각을 하는 지성적 언어와 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눈물을 나게 하는,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정서적 언어를 잘 사용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언어가 있어요. 세 번째 언어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영을 건드리는 언어, 영을 터치하는 언어. 제가 예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죄를 하고 나단이 1년 후에 나타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왕권이 최상위였기 때문에, 절정이었기 때문에 나단이 잘못 설교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버들버들 떨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가난한 집 양을 뺏어다가 대접을 했다.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설교를 안 들었는가? 지성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생각하면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누가 나쁜 놈이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하면서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화가 났어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내가 왕인 이 나라에서 그런 불의한 일을 저지른 자가 누구냐, 내가 심판하리라. 감정적으로 흥분했습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겁니까? 지성적으로 반응했고 감정적으로 동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는 제대로 잘 들은 설교가 아니에요. 왜죠? 자기에게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이다. 이게 영적 설교입니다. 영적 설교는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간단한데 강력하죠. 1년 동안 그 범죄를 은닉했던 죄의 두꺼운 갑옷을 그 한마디가 뚫어버렸습니다. 팍 하고 꽂혀서 다윗이 윽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이 올라왔어요. 그게 영의 언어예요. 중심을 꽂는 언어. 그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뒤집어 놓는 언어. 어떤 목소리는 영적입니다. 어떤 문장은 영적이에요. 어떤 소리는 영적입니다. 찬양도 이 음악적으로 잘 연주하는 찬양이 있고 영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스케일은 뛰어나지 않은데 이상하게 눈물을 나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혼이 담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선포하라. 영혼을 때리는,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하면 내 능력이 나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줄도 믿습니다. 저는 서울교회 모든 리더십들의 이 언어에 영의 언어가 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튀어나갈 때그 사람의 영혼을 만지고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에 찔림을 주고 그 영혼이 각성을 하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좋은 리더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위로하라, 길을 내라, 선포하라. 위로하라, 길을 내라, 말씀을 선포하라. 한해 동안 좋은 리더의 자리에 쓰여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분들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의 언어를 담고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